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썬데이는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서 주일 성수란 삶에서 쌓인 독을 해독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삶 속에 생활하면서 주기적으로 쌓인 그 독을 해독하지 아니하면 독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을 정하여서 세베스라 하였습니다. 세베스, 안식일이란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합니다. 예배하며 안식하며 찬양하고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나누며 우리는 안식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며, 우리를 해독하시는 일을 합니다. 오늘 이날, 주일, 안식일, 이 예배 가운데 몸과 영혼이 해독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1장입니다. 8절부터 10절,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많은 그런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 하나는 우리도 전문 용어를 쉽게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 이건 뭔가 상담, 심리 쪽의 전문 용어인데, 정말 대중화되었고, 교회 안과 밖에서 어디서든지, 또 아이든 어른이든 트라우마라는 말을 잘 씁니다. 대중화되었다는 얘기지요. 또 그만큼 우리의 삶이 터프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지요. 어떤 과거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 어떠한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확실한데, 그 중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괜찮은데, 유독 어떤 하나가 걸리게 되면, 또 집착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가, 그 타인이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공동체가,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더 진행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만 매여버려서 잡혀서 그냥 거기에 모든 것이 스탑되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것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우리의 삶의 그 트라우마, 우리의 삶을 파괴해서 고통스럽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 그 방법, 그 악한 방법이 바로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대상에게 나타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연령과 배경과 관계없이 정말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하지만 삶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냥 묶어버리려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그 악한 방법이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그게 요즘에 나타나는 거냐?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올무라고 했습니다. 아, 이제 들으셨죠? 시편에서는 사망의 올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의 앞서에도 보니까 때로 그것은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라고도 했습니다. 욥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할 때라고 하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도 이 단어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토록 성경에 많은 것들에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도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정말 자연스럽게 공격하는 그런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참 훌륭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한번 기록되어 있는데 참 감동 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입양을 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이분들이 자녀가 없어서 입양을 하셨느냐는 아닙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딱한 사정을 듣고 입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매를 입양했는데 남매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척들이 입양을 했죠. 우리가 알듯이 입양이 쉽지 않죠. 아무리 조카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다른 친척에게 부탁했고 또 다른 친척에게 또 옮겨다니고 이 집 저 집을 계속 옮겨다니는 가운데 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성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니까. 결국 그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그때 우연찮게 장로님께서 그 부부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입양을 결정하였습니다. 예상됩니다. 쉽지 않았겠죠. 예,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왜 쉽지 않았는가 하면 이 아이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음식에 대한 강한 집착. 아니든 밖이든 어디를 가든지 음식만 나오면 안 주는 것이 아닌데 배가 터지도록 먹는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른 몇 명분을 막 먹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도 마찬가지랍니다. 또 하나는 가까운 데 가는데 그냥 교인 집에 잠시 들리러 가면서 놓고 갈 수 없으니까 아이를 데려가건데 어디만 가면 모든 짐을 다 싸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짐뿐만이 아니라 책도 다 집어넣고 심지어 가족 사진까지 다 여행 가방 두 개씩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들에 참 어려워하면서 많은 속상한 일,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남매를 잘 키웠습니다. 그 중에는 이 장로님 부부뿐만이 아니라 두 아들이 정말 정성으로 잘 케어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트라우마. 부모의 죽음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트라우마. 그래서 좋은 양부모를 만나도 좋은 집이 있어도 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나가는 건데 돌아오지 못할 것 같고 지금 이거 먹지 않으면 못 먹을 것 같고 그래서 짐을 싸게 되는 것이고 막 채워넣는 것이죠. 짐을 싸고 그렇게 먹는 아이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지옥의 고통이겠지요. 계속 버림받을 것 같은 생각, 잃어버릴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모두,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트라우마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단이 공격하는 하나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트라우마가 생길 때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올무와 두려움, 상한 감정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이란 무엇이냐?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세력에 묶어두려고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 가족이 어떻게 될 것 같은 두려움, 요즘에는 전쟁이 날 것 같은 두려움,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쌀 하나 사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셨답니다. 최근에 사업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얼마나 많은 그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사실 우리가 헤아려 보면 거의 헤아려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 두려움이 태초부터 사단이 우리에게 썼던 방법입니다. 창세기 3장에 첫 인생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순간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트라우마가 속에서 두려움의 내면의 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두려움이란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죄의 굴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내면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관계가 망가져가고 있고 영적으로 미혹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시대의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한 번 있었던 사건인데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이 유대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두려움 가운데 계속 잡혀있게 되고 눌려있게 되었습니다. 감당 못한 어려움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전체 나라에 덮여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자신이 없게 되었습니다. 삶 자체가 두려움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란 생각보다 그 뿌리가 깊습니다. 뿌리가 깊을 뿐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것은 계속해서 다른 변종들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변종들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두려움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내가 이 일에 실패할까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일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이거 하지 아니하면 내가 또 안 될까봐. 모두가 다 다른 얘기죠. 어떤 사람은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담을 쌉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게서 떠날까봐 노해도 괜찮을 상황이고 사실 노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해버릴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거 모른다고 수치당할까봐, 또 이건 내가 잘못하면 그 일로 끝나버릴까봐.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요, 조그만 문제와 갈등이 있으면 아주 거칠게 공격을 합니다. 들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요, 먼저 화를 내고요, 그리고 큰 소리를 냅니다. 큰 소리로 싸움하고 욕설하는 분들을 보면 그 속에 분명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입니다.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외면해 버립니다. 피해 버리는 겁니다.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일단 컨트롤하고 눌려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대개 남자는 아내들을 그렇게 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망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강한 척합니다.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 때문에 또 약한 척합니다. 심지어는 두려움 때문에 착한 척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지 아니하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그 트라우마로, 그 두려움으로 눌려있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먹는 순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풀어주리라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를 깨트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두려움이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상담이 아닙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물론 발달했긴 했지만은요. 너무 상담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상담은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닫고 고쳐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상담이 치유와 회복은 아닙니다. 근데 상담을 받고 나서 나는 괜찮다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 말씀이 나의 두려움을 풀어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나를 묶고 있던 두려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올무가 끊어지고 내 영혼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불렀던 찬송이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묶여있는 그 영혼이 새처럼 벗어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꽁꽁 묶여있던 유다 사람들에게 그 살아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0절을 봐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또 찾아보셨습니까? 너를 도와주었다가 아니라 줄 것이다가 아니라 도와주리라 라는 겁니다. 어떠한 버전을 보아도, 처음 쓰였던 히브리어 버전을 보아도, 영어 버전을 보아도, 한국어 버전을 보아도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왜 현재형일까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요. 오늘 이 자리에게도 들리는 말씀이지만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 말씀이 풀어주기에 이 말씀은 영원토록 현재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시가든지 이 말씀으로 우리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혹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 때 이 말씀을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의 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보장 믿을 거 못 됩니다. 사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소셜 시큐리티가 시큐리티가 됩니까? 스피리추얼 시큐리티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보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보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말씀 속에 스피리추얼 시큐리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그 영적인 보장, 그 시큐리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8절을 보니까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8절을 읽어보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과,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우리의 삶이 곤두박질 치더라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으로요? 어떤 욕심으로요? 탈선으로요? 그냥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살 것 같아서 한번 아버지 품을 떠나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이야기지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자녀의 이름이 지워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망조차도 죽음조차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보장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못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요. 내 귀가 둔하고 내 영이 다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가 수월의 고통에 있을지라도요. 정말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마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트라우마,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력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힘을 잃게 되죠. 내 영혼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더니 그 깨달음 자체가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보장은 절대로 실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요.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오른손이란 힘과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오른손이란 무엇이냐면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붙들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요. 오른손이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결단코 실패되지 않는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라는 겁니다. 의롭다라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는 채테크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채테크가 영어의 번역에는 righteousness가 됩니다. Right이요. 이런 의미입니다. Right time, right way. 하나님이 반드시 실패하지 아니하게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데 그것이 my time이 아닙니다. 그것이 my way가 아니라는 거죠.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타이밍, right time,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right way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보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때로 어떤 경우에 세상이 커 보이고 삶이 무거워 보이고 상황이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모든 묶여있는 두려움,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시고 깨트리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고 암송하여 날마다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네 탓이라 하지 않고 오직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 굳세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